자, 오늘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연이어서 이제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아주 건강한 교회 모습, 생활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했고요. 사랑으로 깊이 교제했 그런 공동체였고요. 그다음에 기도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역설적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3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충되어지는 모습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두 가지 모습이 오묘하게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겁이 나서 숨거나 도망가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제가 저번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언제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따라가는 자로서 피조물로서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설 때마다 이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입는 옷과 구두와 넥타이가 따로 있어요. 옷이 따로 있어요. 이건 딱 예배 드릴 때만 입으세요. 그리고 예배 이 설교 자리에 오기 전에 늘 샤워를 하고 오세요. 그건 뭐냐면 그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거죠. 내가 예배 자리에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세는 거룩한 경외심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스랍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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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의 존귀함을 찬양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그러한 순전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한 게 저번에 우리 이규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보시고 성도님들이 밝은 것 같아서 참 좋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우리가 또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우리 자복하고 통회하고 뭐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좀 밝아야 돼요. 웃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이러한 기뻐하는 모습. 또 하나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 순전한 마음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마음 가운데 돌뿌리가 없는 상태. 이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어떤 그 마음 내면 안에 그 상처들이나 쓴뿌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그러한 환경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언제 남게 돼요? 이 상처가 언제 남게 됩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와요. 근데 그 환경을 내 힘과 의지로 버텨내면 부딪히면요 반드시 그 쓴뿌리가 남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걸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 그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연단,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누구든 다 인내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인내를 자기의 자원으로 해요. 그러면 그 인내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반드시 상처가 남게 됩니다. 잘못 가면 쓴뿌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 중에 인내를 우리 힘으로 합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인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단. 영어로는 캐릭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돌뿌리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의 예배와 기도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정말 반대될 것 같지만 또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순전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웃을 때 웃을 수 있었고 울 때 울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정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울어야 될 때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웃어야 될 때 웃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의 표지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어야 될 때,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또한 웃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예,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만 모였습니까? 그 다음은 어디에서 또 모였다고 하죠? 예,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고요. 집에서 또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그 당시 3,000명이라는 인원은 오늘날로 보면 3만 명 이상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은 이제 각각 조금씩 나뉘어져서 집에서 함께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한 집에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서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수직의 하나님과의 교통과 수평의 인간적 교제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자리,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또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어떤 이 교회를 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왔던 신앙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삐끗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의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균형적으로 건강하게 서가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지만 그 교제 가운데서 또한 인간적인 교통도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인간적인 교제, 교통. 이게 뭡니까? 십자가인데 균형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한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두 기둥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에 전무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어떤 치유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일상에서의 복, 여러분 이것도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요. 저번에 이규현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동부에 원래 좋은 교회들을 이제 40대 그 목사님들 데리고 투어하고 이제 오셨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에 뭐 데이비드 플래시나 짐 산발라 목사님이나 마크 데보 목사님이나 이게 아주 건강한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 아시죠? 그 교회 가서 이제 그분 또 만나고 교회 이제 예배도 드렸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도전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는 거. 그 미국 목사님이 그거 보고 자기가 너무 도전받아서 저 우리 교회도 하고 싶다고. 근데 진짜 뜨겁게 그 미국 교회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짐 산발라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미국 교회는 뭐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거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 조용히 묵상의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균형이거든요. 이 말씀에 전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또 우리가 오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인 거죠. 이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도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뭐냐면 칭의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거듭남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것의 방점은 뭐였냐면 그 복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방점이에요. 근데 칭의의 복음은 뭐예요? 덮어주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칭의의 복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이 복음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어떤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 거듭남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정감,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것만 강조하면 뭡니까?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나 덮어준다 이러고 거룩의 삶을 안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균형은 신앙생활과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세상은 지금 한국 땅도 그렇지만 미국 땅도 그런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가지고요. 아, 이게 너무나 큰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 땅은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 프레임에 딱 갇혀 가지고 서로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이건 어디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좌도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통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진보에는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에는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그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강하면 이 균형 감각이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 복음 안에 다 융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강하다는,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수용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것을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지하는 게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균형 감각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걸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우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낼 수 있어요. 왜입니까?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변화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수용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복음과 진리의 그 본질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참 감사했던 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성가대가 이제 한쪽에서 예배를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 예배 중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참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면 와중 속에서 우리 성가대가 좀 앞에 나와서 함께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함께 깊이 예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자마자 제가 몇 달 상간에 이걸 바꿨잖아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변화에도 잘 적응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뭐 우스갯소리 어떤 이민교회는 피아노 위치 조금 옮겼다고 교회가 깨졌다고 하는데 저희는 성가대가 통째로 올라왔는데도 아주 뭐 더 은혜스럽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변화에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참 감사했어요.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변화에도 함께 융합되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셨던 균형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정말 기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늘 공존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